청취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아주 그 화려한 고층 건물 꼭대기에서 거대한 파티가 막 열리고 있는 거예요.
네, 다들 샴페인 터트리고 난리도 아니겠죠?
맞아요. 지금 코스피 지수가 7844로 사상 최고치를 찍은 우리 시장이 딱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발매틀 좀 유심히 보면 건물 바닥이 지진 난 것처럼 덜덜 흔들리고 있단 말이죠.
아, 환율 말씀이시죠?
네, 원달러 환율이 지금 1489원까지 급등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파티는 파티인데 너무 아슬아슬한 거 아닌가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 표면적인 지수는 최고점인데 자본시장을 지탱하는 진짜 토대는 요동치는 아주 극단적인 비대칭 상황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 심층 분석에서 파헤쳐볼 핵심이 바로 이 모순입니다.
파티에 취해서 바닥 꺼지는 걸 놓치면 안 된다. 뭐 이런 명확한 경고 신호인 거네요?
그렇죠. 그 바닥을 흔드는 진원지를 따라가 보면 결국 바다 건너 미국이 나오거든요. 신임 연준 의장인 케빈 워시가 상원 인준을 통과해서 이번 주 취임을 앞두고 있잖아요.
아, 워시 의장. 상당히 매파적인 인물로 꼽히죠.
네, 그 매파적 기조에 대한 우려에다가 최근 이란 전쟁 여파까지 겹치면서 지금 미국 30년물 국채 금리가 무려 19년 만에 5%대를 돌파했습니다. 달러 인덱스도 98.47로 튀어 올랐고요.
와, 19년 만에 5%요? 여기서 약간 의문이 드는 게 코스피가 최고치라는 건 우리 국내 유동성이나 그 AI 기술주들의 펀더멘탈이 금리 압박을 이길 만큼 엄청 강하다는 뜻이 아닐까요? 1489원이라는 환율에 우리가 진짜 막 패닉을 느껴야 하는 건가 싶어서요.
단기적으로 보면 AI 랠리가 거시적인 우려를 살짝 덮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5%대 미국 금리가 장기화되면 얘기가 완전 달라져요. 자본의 셈법 자체가 바뀌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금리를 같이 올리면 되지 않나요? 그게 한국의 미국 금리를 무한정 따라 올리기에는 가계부채나 내수침체라는 구조적 한계가 너무 명확하잖아요. 양국 금리 격차가 벌어지면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굳이 리스크를 안고 원화자산을 들고 있을 이유가 싹 사라지는 거죠. 아, 환율 급등이 단순한 숫자 노름이 아니라 그 외국인 자금 이탈을 알리는 진짜 경고등이다. 이 말씀이네요.
맞습니다. 특히 대규모 자금이 계속 들어가야 하는 국내 기술주나 금융 섹터에는 엄청난 조달 비용 부담으로 돌아오거든요. 거대한 자본 흐름이 방향을 확 틀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본의 흐름이 바뀐다. 그 압박이 가장 거센 곳이 바로 기술 산업이잖아요. 오늘 자료 보니까 당장 내년, 그러니까 2025년 12월부터 애플이 M7 칩 생산을 인텔 18A 공정에 맡긴다는 소식이 터졌더라고요.
네, 업계가 아주 발칵 뒤집혔죠.
저는 이게 그냥 단순하게 단골 식당 바꾸는 그런 거래처 변경으로 안 보이거든요. 대만 TSMC라는 좁은 다리 대신에 미국 본토에 아주 거대한 새 고속도로를 깔아버리겠다. 이런 선언처럼 들리는데요.
와, 아주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이 18A 공정이 인텔이 야심차게 내놓은 1.8나노급 초미세 공정이거든요. 애플이 인텔을 택했다는 건 그동안 공고했던 TSMC의 기술 독점에 금이 갔다는 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미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거군요. 그럼 한국 반도체 기업들한테는 이게 기회인가요? 아니면 덫인가요?
기업마다 온도 차이가 좀 큽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HBM 수요가 워낙 견고해서 당장의 충격은 좀 방어하겠지만요.
삼성전자는 입장이 좀 다르겠죠?
네, 파운드리 경쟁을 직접 벌이는 삼성전자에게는 이칩 생산 생태계 전체가 미국으로 확 빨려 들어가는 이 흐름 자체가 엄청난 도전 과제이자 위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잠깐만요. 애플이 이렇게 미국 내 공급망을 강화해서 대만 의존도를 낮춘다면 하필 오늘 베이징에서 열리는 트럼프와 시진핑의 정상회담? 여기서 트럼프가 줄수 있는 패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 아닌가요?
바로 그 지점이 기술이랑 지정학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리는 메커니즘입니다. 미국이 자체적인 핵심 반도체 생산 능력을 가지게 되면 대중국 기술 통제나 관세 장벽을 훨씬 더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정치적인 여유가 생기거든요.
아쉬울 게 없으니까 더 세게 나갈 수 있다? 오늘 회담에서도 중국 시장 개방 요구 같은 압박이 엄청 거세지겠네요.
맞습니다. 오늘 회담 결과에서 그런 압박이 터져 나오면 중국을 거치는 중간재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 반도체나 자동차 산업은 당장 우후장부터 출렁이는 2차 파급 효과를 직통으로 맞게 됩니다.
와, 지정학적 지진에 기술 패권까지 진짜 바닥이 쩍쩍 갈라지고 있네요. 그런데 청취자 여러분, 시장을 흔드는 숨은 내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전문가님, WTI 원유 가격이 101달러 선으로 좀 떨어졌잖아요. 저는 이거 보고 인플레이션 걱정은 한시름 났구나 했거든요.
겉보기엔 그런데요. 오늘 저희가 분석한 여러 자료를 종합해보면 비료랑 황산 공급 차질 문제가 아주 심각한 변수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아니, 황산이요? 그 화학물질인 황산 부족이 우리 인플레이션이랑 구체적으로 무슨 상관이 있는 건가요?
황산이 단순한 화학공업 재료가 아니거든요. 전 세계 산업형 농업을 떠받치는 아주 핵심적인 뼈대입니다. 황산 공급이 막히면 비료 생산이 바로 중단돼요.
아, 비료가 없으면 곡물 수확량이 뚝 떨어지겠네요.
정확합니다. 유가가 잠시 안정됐다고 쳐도 이 농업 공급망이 붕괴되면 시차를 두고 식량 가격이 폭등합니다. 이게 결국 소비자 물가지수, 그러니까 CPI를 밑바닥부터 다시 펄펄 끓어오르게 만드는 거죠.
와, 정유나 화학 섹터만의 문제가 아니네요. 그 끈적끈적한 구조적 인플레이션을 다시 살려내는 아주 무서운 숨은 비용 압력이군요.
네, 눈에 보이는 유가 하락 같은 헤드라인 노이즈에만 안심하면 절대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러네요. 오늘 살펴본 애플의 인텔 선택, 미국의 대중 압박, 그리고 원자재 공급망의 숨은 비용까지 다 묶어보면 하나의 거대한 퍼즐이 완성되는 느낌입니다.
어떤 퍼즐이 그려지시나요?
글로벌 공급망이 하나로 쫙 연결되어 있던 그 세계화 시대가 완전히 끝나버린 거죠. 이제는 철저히 쪼개지는 이른바 탈세계화의 완성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과거처럼 하나의 거대한 시장에서 극단적인 효율성만 쏙쏙 뽑아먹던 시대는 이제 끝났다는 명백한 증거죠. 아까 말씀하신 파티장의 바닥이 쪼개지면서 여러 개의 분리된 작은 섬들로 나뉘고 있는 형국입니다.
참 복잡하고 무서운 변화네요. 그럼 오늘 심층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죠?
만약 지금의 이 모든 흐름이 글로벌 기술과 제조 공급망이 완전히 쪼개지는 탈세계화의 완성을 뜻한다면 말이죠. 철저히 파편화되고 분절된 이 험난한 미래시장에서 지진을 견뎌내고 최종적으로 웃게 될 진짜 승자는 과연 누가 될까요?
정말 각자 고민해볼 만한 중요한 화두네요.
네, 청취자 여러분도 이 질문의 답을 스스로 탐구해보시면서 헤드라인 뉴스 뒤에 숨겨진 복잡한 시장의 이면을 아주 냉정하게 읽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